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개몽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일본 국민들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12월 16일 국제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최의 모습은 개최 후 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아베 총리는 제195회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소신 표명 연설 중에서 북조선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긴박한 북조선 정세, 급속히 진행되는 조철산 고령화. 지금 일본은 바로 국난이라고 불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의 총선 결과 중위원 참의원의 양원의 지명을 받고 계속해서 총리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정치 기반 하에 오로지 정책을 실행하라. 이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약속한 정책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 회의장에 있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의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기울여 국민의 맡겨진 책임에 부응해 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맹세하겠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행입니다. 이 국회에서 각각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여러분 함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전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경으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일본 상공을 뛰어넘는 잇단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미 동맹의 확고한 유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을 진지한 눈빛으로 보면서 가족분들의 마음이 담긴 호소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도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납치 피해자분들이 다시 고향의 흙을 밟고 가족분들과 울사하는 그날까지 저희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북조선 측의 그 정책을 변경시켜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조선의 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에이펙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습근평 국가 주석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과 북조선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중환 정상회의를 초기에 개최하여 3개국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조선의 도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강력한 일미 동맹하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갈 것이며 미사일 방위 체제를 비롯한 일본 방위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이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쿄의 히비야 공원과 히비야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냄비 축제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섰네요. 제가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겨울이면 춥고 배고픈 탓에 하루가 길게 느껴졌었는데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 하루가 지나는 것이 참으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도쿄의 히비야 공원과 히비야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냄비 축제에 참가했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하고 있는 히비야 공원은 1903년에 황궁과 국회의사당, 도쿄역 등 도쿄의 중요한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에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서양식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히비야 공원은 철쭉의 명소로서도 유명하며 초여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화전이 개시되고 그 외에도 매화, 달리아 등 다양한 꽃전시회가 활발히 개최되어 왔다고 합니다. 히비야 공원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휴식의 장소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원의 하계 분수는 분수로서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안에는 조용하고 정원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서양식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또한 히비야 공원에서는 연중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9월에는 연례적인 일본과 한국의 대규모적인 문화 교류 행사인 이란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작년 겨울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인 냄비 요리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겨울에 몸을 덮여주는 냄비 요리가 대단히 인기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히비야 공원에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던 전국 냄비 축제에 갔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되는 전국 냄비 축제에는 일본 전국의 냄비 요리 가운데서도 유명한 수십 종류의 냄비 요리가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지방마다 냄비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조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달라. 저는 어느 지방의 요리를 먹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각지의 냄비 요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홋카이도의 냄비 요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는 북조선과 비슷한 기후여서 그런지 홋카이도와 북조선인 함세와 물고기 맛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홋카이도의 특산물인 게뿐 아니라 각종 고급 해산물과 남새를 놓은 냄비 요리는 소문 그대로 맛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즈오카를 대표한다고 하는 소의 내장으로 만든 냄비 요리는 맥주의 안주로 최고였습니다. 축제장의 가운데 설치된 긴 식탁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냄비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니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철의 생선과 남새, 버섯, 그리고 맛으로 유명한 육고기 등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냄비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축제장에는 고치현, 후쿠오카현 등 지방에서 온 아이돌의 공연도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었습니다. 축제장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과 어린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 등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맛있는 냄비 요리를 먹는 온화한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한 축제장의 입구에는 각 지방의 냄비 요리의 맛을 평가하는 투표장이 있어 저는 제가 먹은 냄비 요리 가운데서 가장 맛있었던 냄비를 골라 투표하였습니다. 작년 축제에서는 미야기현의 물고기 간 등의 내장을 놓은 냄비가 1등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는 일본과 같은 음식 축제의 문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조선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 외에 요리를 맛볼 기회가 좀처럼 없지요. 저는 북조선에 있었을 때 냄비 요리를 집에서 해먹었지만 식재료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요리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인 냄비 요리와 같은 좋은 맛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각 지방의 여러 가지 유명한 냄비 요리를 먹을 수가 있는 일본의 냄비 축제와 같은 행사를 북조선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비야 공원과 히비야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냄비 축제에 참가했던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27일 최근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저는 그 북경에서 중국 전문가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거기서 중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중국 쪽에 좀 평가한 것으로 좀 들을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고 그런 인상을 가지고 좀 들어봤습니다만, 지금은 그 한마디로 하면 중국 쪽에서는 중한 강매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좀 그 종계 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앞으로의 중한 강매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것은 역시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 쪽에 가까워질 거다. 그런 견사, 중국에 대해서 견사할 가능성은 좀 너무 많고,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겠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랑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중한 관계라는 것은 많이 좀 변화가 생겼는데, 10월 31일 날에는, 이른바 이때까지 너무 중한 관계에서 너무 제일 좀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사도, 고고로 좀 미사일 방위 체계, 이런 사도를 좀 주한미군에 대해서 좀 폐지하는 문제에 관한, 거기에 관한 중국, 한국의 좀 차이가, 립사에 있는 것은, 이런 중한 3반의 립상으로 좀 유의를 좀 하면서 또 앞으로 중한 전략적 파트너나 우방 관계라는 것은 좀 발전을 좀 추진하고 싶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에는 북촌에서 중국의 마무리 외교부장 외상하고 한국의 강경화 외상 외교부 장관의 좀 이른바 외상 회담이라는 것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의미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12월 달에 춘순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좀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됐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너무나 좀 한국 쪽에 깊은 이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전에 반드시 중국에 먼저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하게 이런 요구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외교적 우선순위라는 것은 좀 생각하면 첫 번째 미국이 있고 두 번째 중국, 일본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에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이런 것은 진짜 한국 정부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 쪽에서는 이루충항 지도자 회의라는 거 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좀 총리가 나온 그런 것을 좀 개최할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먼저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일본에 오다가 그 후에 북경을 방문하도록 하는 그것은 좀 역시 한국 쪽에서는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좋은 기회를 좀 한국에 주었다라는 그러니까 먼저 이루중항란 것은 하지 않고 먼저 문재인 중국 판문을 실용하다가 그 후에 이루중항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중국 쪽에서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한국 쪽에서 보조를 테니까 그게 좋다고 중국 쪽에서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8년 이후에는 중한 관계란 것은 다시 한번 전진을 좀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물론 사도에 관한 의견 차이란 것은 아마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10월 31일 날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설명했던 것이 역시 중국에 대해서 세 가지 좀 그 한국의 립시하는 것은 좀 설명했다고. 첫 번째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사도를 좀 즉각 폐지하는 것은 그게 하지 않겠다. 뭐 세 번째로서는 이르미항 그 삼국 간의 그런 그 안보 관계라는 것은 동맹 관계로서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중국 쪽에 설명했다고 막 강경화 외산이 말을 했었는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뭐 설명보다 뭐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 자체가 별로 특별한 거 아니다. 뭐 원래 한국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도 없고 막 이런 것은 좀 중국 쪽에서는 미리 잘 아는 것이 없다. 막 예를 들면은 한국이 좀 그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만드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뭐 100% 앞으로도 저 100% 없을 거라고 뭐 중국 쪽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는 이야기가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예, 역시 내년 이후에는 주로 존재 관계를 좀 그 발전시키면서 중한 관계란 것은 그 전진시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일본, 미국 쪽에서는 아, 한국과 같이 중국에 대해서 대제를 할 수 없다라는 막 그런 의식이 더 강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에 대해서는 도움이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9년의 히트곡 고야나기 유키의 당신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유온바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야나기 육기에 당신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유오마인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수이치시,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게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Hz로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7290kHz로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